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중국에 대한 대규모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합니다. 새 제재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투자를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발표를 예고하면서 이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수년에 걸친 대화 노력이 실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특히 중국 정부가 미국의 첨단 기술과 지적 자산을 훔치고 이전하는 걸 장려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규모가 300억에서 6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팔고 싶은 건 사라고 강요하고 중국이 사고 싶은 건 거절하면서 무역 불균형을 비난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제재 조치로 미중 무역 전쟁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사흘간의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 따이꽝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베트남 주요 정부 당국자들과 만납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규모가 계속 증가해 지난해 63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이 한국의 4대 교역국, 한국은 베트남의 2대 교역국으로 2020년까지 교역 규모를 1000억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베트남 관영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7만 명의 베트남계 다문화 가정이 있고 1만 4천 명의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이들이 양국 관계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에 이어서 오는 28일까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합니다. 일본과 북한이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연락을 지속해왔다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앞서 교도통신은 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베 신조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한 즉답을 삼가겠다면서도 일본은 북일 정부 간 협의와 베이징의 대사관 채널 등 여러 기회와 수단을 통해 북한과 연락을 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일미한 삼각동맹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일본의 납치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앞서 아베 정부가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북일 평양선언을 고리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타진했다고 전했습니다. 북일 평양선언은 양국 관계의 포괄적인 정상화를 추진하는 게 핵심으로 아베 정부는 평양선언을 이행할 경우 북한의 이익이 되고 일본은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남서부 텍사스주 연쇄폭발물 사건 용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범행을 자백하는 동영상을 남겼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매니 텍사스주 오스틴시 경찰국장은 용의자인 마크 컨디시 어제 자폭 전에 동영상을 남겼다며 동영상에 테러나 다른 증오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매니 국장은 용의자가 자기 삶의 시련을 얘기하는 게 동영상에 주로 담겨 있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콘디시 자폭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소포를 활용한 폭발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오스틴을 중심으로 이달 들어 5건의 폭발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인 콘디스는 범죄 전력이 없는 23살의 평범한 백인 청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콘디스는 경찰이 자신의 차를 추격해 접근하자 차 안에서 폭탄을 터뜨려 자살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석 달 만에 금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연준은 어제 워싱턴에서 회의 뒤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1.50%에서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 관리들은 현 금리가 지난 몇십 년의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경제가 지금의 궤도를 유지하면 올해 안에 금리를 몇 차례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 마시고 쓰는 물. 하지만 세계 곳곳에선 이 물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21억만 명이 집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고 8억 4천만 명은 기본적인 수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억 6천만 명은 물을 구하기 위해 30분 이상 떨어진 곳까지 가야 한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바로 이런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이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물을 살리는 자연인데요. 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자연에 기반을 둔 해결책에서 찾자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물이 잘 순환한다면 물도 살아나고 인간들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오늘 물의 날을 맞아서 물의 소중함을 한번 되새겨보고 어디 물이 새고 있는 곳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어제 눈이 내린 이곳 워싱턴은 오늘 아침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는데요. 현재 영상 1도로 여전히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서 북부 산지에 밤한때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5도에서 영상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서 1에서 2m를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 신의주는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기온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함흥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팝의 전설로 불리는 프랭크 스나트라와 그의 딸 낸시 스나트라가 함께 부르는 곡인데요. 짝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Something Stupid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I know I stand in line until you think you have the time to spend an evening with me. And if we go someplace to dance, I know that there's a chance you won't be leaving with me. Then afterwards we drop into a quiet little place and have a drink or two.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I can see it in your eyes that you despise the same old lies you heard the night before. And though it's just a line to you, for me it's true and never seemed so right before. I practice every day to find some clever lines to say to make the meaning come true. Then I think I'll wait until the evening gets late and I'm alone with you. The time is right, your perfume fills my head, the stars get red and oh, the night's so blue.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Thank you.
The time is right, your perfume fills my head. The stars get red and oh, the night's so blue.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I love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상대로 새로운 관세 부과와 투자 제한 조치 등 무역 제재에 서명합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이란 핵합의 파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어서 중국 정부가 CCTV를 비롯한 국영 매체들을 통합해서 중국의 소리 방송을 만든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제재를 단행한다는군요.
네, 오늘 오후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시 30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한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이 관세 규모와 품목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간 최소 300억 달러에서 최대 6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미국 주요 매체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특정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대규모 관세를 매기는 게 흔치 않은 일이라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이번 조처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중국의 부당무역 행위를 조사하라고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습니다. 무역대표부가 조사 결과를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요. 이에 따른 대응 조치를 통상당국과 백악관이 협의해서 정리한 문건에 오늘 대통령이 서명하는 겁니다.
예, 자, 중국의 부당무역 행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그리고 강제적인 기술 이전 요구 이렇게 두 가지 분야를 미 무역대표부가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을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업체들이 미국 기업들의 특허와 상표, 또 디자인을 베껴 만들거나 첨단 기술을 무단 도용하는 규모가 이 공정한 무역 질서를 해칠 만큼 많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관세 대상입니까? 예,
신발과 옷가지에서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대상 품목이 1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경제매체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들 품목들은 조만간 미 무역대표부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무역대표부 조사를 통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그 근거는 뭔가요?
예, 미 통상법 301조에 따른 겁니다. 이 불공정 무역을 하거나 무역협정을 위반한 나라에 미국 대통령 직권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할 수 있게 한 법규인데요. 지난 1974년 제정된 이 조항은 국제통상 마찰이 극심했던 지난 1988년 보다 광범위한 무역 제재 수단을 추가한 이른바 슈퍼 301조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미국 정부가 이 슈퍼 301조 발동을 자제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미 무역대표부는 앞으로 WTO 결정보다는 미국 법을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 외에 또 다른 무역 제재도 예상된다고요?
네. 관세 부과와 함께 이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도 오늘 함께 발표될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부당무역 행위를 지식재산권 침해 그리고 기술 이전 강요 이렇게 두 갈래로 조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관세는 이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응하는 것이고요. 투자 제한은 이 기술 이전 강요에 맞서는 조치입니다.
예.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건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 중국 자본이 미국 기업들을 사들이는 일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국영기업과 연결된 자본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미국의 첨단 기술 업체들을 인수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인공지능과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자본의 미국 내 투자 제한이 단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 제재 계획이 알려지자 중국 정부는 곧장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서 중국은 미국의 301조 관련 조사 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 결연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면서 우리의 권익 훼손을 앉아서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이 사고 싶은 것을 거절하는 상황, 그러니까 투자를 제한받는 상황에서 무역 불균형을 비난하는 게 과연 공정한가라면서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이 이란 핵 합의 파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브라이언 훅 국무부 정책계획국장이 어제 언론에 밝혔습니다. 훅 국장은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해서 유럽 국가들과 추가 합의를 향해서 건설적인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를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핵 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일종의 투트랙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훅 국장은 설명했는데요. 이 비상계획이란 어떠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투트랙, 그러니까 두 가지 노력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네.
이란 핵합의 재협상을 유럽 국가들과 함께 계속 준비하지만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합의 파기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재협상과 파기 이야기가 나오는 이란 핵 합의 어떤 내용이었죠?
예, 지난 2000년대 들어서 핵무기 개발을 본격 진행하던 이란은 서방 측과 오랜 협상 끝에 2015년 7월 핵 개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 독일까지 포함한 주요 6개국과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 합의한 건데요. 이 계획의 내용은 이란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멈추고 그 대신 서방 측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해 주기로 했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이 유럽과 추가 합의를 논의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예,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협상에서 개정하거나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란 측은 이 핵 합의를 절대 고칠 수 없다는 자세를 줄곧 보여왔고요. 또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재협상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합의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지난주 독일 베를린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핵합의 당사국들과 관련 사안을 논의했고요. 또 오스트리아 빈에서 당사국 공동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월 12일까지 재협상이 안 되면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기로 시한을 잡은 상태입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이란 핵합의에 특히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는지 궁금한데요.
이란이 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틈을 줬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합의 정신을 어기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are not living up to the spirit of the agreement. I can tell you that.
그러니까 이 핵합의 정신을 이란이 어기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살펴봐야겠는데요. 이란 핵합의는 핵무기 프로그램만 철폐하기로 결정했을 뿐 이 미사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핵합의는 본래 목적이 이란의 안보 위협을 막자는 건데 이 관련 조항이 허술한 틈을 타서 이란이 도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핵뿐 아니라 미사일 개발 까지 제안하는 내용이 이란 핵합의에 포함되도록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탄도미사일 제한을 핵합의에 추가하자는 이런 제안에 대한 이란의 입장은 뭡니까?
예, 미국과 유럽 측이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얼마 전에 이란 측에 제안했는데요. 이달 초 이란 당국이 공식 거부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 마수두 자자예리 준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란 미사일을 협상하는 조건은 미국과 유럽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모두 폐기하는 것이라면서 이 탄도미사일 개발은 이란의 정당한 방위 주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바람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의 소리 방송국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이군요.
네, 중국 정부가 이 국영 텔레비전 방송과 라디오 방송을 통합해서 중국의 소리라는 이름의 새로운 국영 매체를 만들 방침입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어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당과 국가기구 개혁 방안을 인용해서 이같이 전했는데요. 이 통합되는 방송사는 잘 알려진 CCTV와 중국 국제 텔레비전, 또 인민라디오, 중국 국제방송라디오 등입니다. 이 새로 출범하게 될 통합 매체는 중국 국내에서는 그대로 매체 이름을 불리지만 이 대외적으로는 이 중국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불릴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런데 방금 언급하신 그 매체들 이미 각각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매체들로 알려졌거든요.
네.
자, 그런데 통합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중국 당국은 이 공산당의 이론과 노선, 또 방침, 정책을 올바르게 전하고 멀티미디어의 매체 융합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적인 방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이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상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서방 매체들의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와 또 편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시진핑 주석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 주석은 그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비난받게 된다면서 중국의 사상과 입장을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중국이 당과 국가의 주요 기구를 개편했는데 이번 저초도 그럼 그 일환입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얼마 전에 치른 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를 통해서 이 당, 주요 당과 이 정부기관들에 대한 통폐합을 단행했는데요. 이번 저초도 그 일환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언론감독관리기능은 국가신문초 출판 광전총국이 맡아왔는데요. 이번 전인대에서 이 국가신문 출판 광전총국을 해체하고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관련 업무를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중국의 소리 책임자로는 누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예,
뇌천시 국가신문 출판 광전총국 국장 겸 선전부 부부장이 이 기구 개편에 따라서 중국의 소리 총국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뇌 부부장은 올해 58살인데요. 중국의 미디어와 선전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중앙선전부 부부장과 광전총국장을 겸직해왔는데요. 이 권력층의 뇌물비리 사건을 수습하고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면서 이 시진핑 주석의 신임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중국의 주요 방송사들을 이 중국 공산당 선전부가 직접 관리하면 아무래도 이 선전부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선전부는 산하에 국가신문출판서, 국가영화국 등의 이 부처를 신설해서 직접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광전총국이 해왔던 출판물과 저작권에 대한 관리, 영화 제작과 유통, 그리고 국제행사 주관도 직접 관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사상과 언론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새 기관의 이름이 Voice of America, 그러니까 VOA,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과 좀 비슷하네요.
네. 이 주요 매체들은 이 중국의 소리라는 이 새 방송국 이름이 냉전 이후에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세계에 전파해온 미국의 소리 방송을 본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국무원의 직속기관으로 공산당 선전부 관할인 중국의 소리와 VOA 방송은 다릅니다. 이 VOA는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지만 VOA 현장을 통해서 이 자체적인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의회 지도부가 지출은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지출안에 합의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연쇄 폭발 사건의 용의자가 사망하기 전에 영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페이스북에서 탈퇴하자는 움직임이 트위터에 등장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사과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의회 지도부가 지출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2000쪽에 달하는 지출안이 공개됐습니다. 1조 3천억 달러 규모인 이 지출안은 오는 9월 30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돈입니다.
네, 이 지출안을 처리해야 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지금 연방정부가 임시 지출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시한이 오는 23일 자정까지입니다.
네, 자, 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지출안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한데요.
네, 눈에 띄는 항목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국방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군인급여 2.4% 인상을 포함해서 국방 예산이 780억 달러 늘었습니다. 한편 이 국방 예산 증액에 대응해서 국내 프로그램 예산도 520억 달러가 증액됐습니다.
예, 이 국방과 관련해서는 국경 장벽 예산도 관심거리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항목 예산으로는 16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 액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액수에는 한참 못 미치는데요. 대통령은 애초 250억 달러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국경보안 강화를 위해서 이민 단속요원 증원 그리고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이 항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럼 보건 분야는 어떻습니까?
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이 보험회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지급하는 항목이 빠졌습니다. 그 밖에는 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대책에 이 46억 달러를 배정했고요. 국립보건원 NIH 연구 예산을 30억 달러가량 증액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최근 이 총기 규제와 학교 안전 강화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포함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새 지출안에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또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서 교직원과 경관들을 훈련하는 예산 그리고 학교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는 예산 등도 들어갔습니다.
네. 또 관심을 끄는 항목에 바로 이 다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포함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다카는 결국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다카는 이른바 드리머들을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드리머는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이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네. 자, 그 밖에 새 지출안에서 주목해야 할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선거 관련 예산이 눈에 띄는데요. 지역정부의 선거 전산망 보안 강화에 3억 8천만 달러가 배정됐고요. 러시아의 해킹에 맞서는 데 필요한 예산 3억 달러가 연방수사국 FBI에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을 보호하기 위한 항목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뮬러 특검은 현재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 의회 지도부가 지출안에 합의를 했지만 중요한 건 본회의 통과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강경 보수 성향인 공화당 하원의원들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국경 장벽 같은 공화당이 우선적으로 여기는 항목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이 지출안을 반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사실 하원보다는 상원이 문제입니다.
네.
이 하원은 다수결로 법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상원은 독특한 자체 규정 때문에 지출안 통과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 지난번에도 상원에서 지출안 처리가 막혀서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폐쇄됐었죠.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 랜드폴 상원의원이 이 지출안을 토론에 붙이는 것에 반대하면서 시간을 끄는 바람에 결국 통과 시한을 넘기고 말았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광경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지출안이 상원과 하원이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가 되는데요. 이 백악관 쪽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한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지출안에 반대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제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가 급하게 백악관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면담했는데요. 면담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새 지출안을 지지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시 연쇄폭발 사건의 범인이 남긴 영상이 발견됐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용의자 마크 앤서니 콘디 씨가 자폭하기 전에 손전화에 25분 가량 분량의 영상을 남겼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예, 영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까?
네, 오스틴 경찰국 브라이언 멜리 국장은 어제 용의자가 자신이 만든 폭탄들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On this recording, the suspect describes the six bombs that he constructed with a level of specificity.
용의자가 자신이 만든 폭탄 6개를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맨리 국장은 밝혔습니다.
이 용의자가 영상에서 범행 동기도 밝혔습니까?
아닙니다. 맨리 국장 그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He does not at all mention anything about terrorism, nor does he mention anything about hate. But instead,
네, 범행 동기로 테러라든가 혐오를 언급하지는 않았고 다만 영상에 이 개인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 한 젊은이의 토로가 담겨 있었다고 맨리 국장은 전했습니다.
네, 용의자는 경찰 추격 과정에서 사망했죠.
그렇습니다. 이 경찰에 쫓기자 이 차를 몰고 도주했는데 결국 체포 직전에 이 차 안에 있는 폭탄을 터뜨려서 자살했습니다.
이 용의자와 관련해서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많지는 않은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올해 23살인 용의자 콘디 씨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이 콘디 씨를 아는 사람들은 이 그가 토론을 좋아하고 자주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용의자는 또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설명했다고 하는군요.
네. 자, 이번 연쇄 폭발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두 명이 사망하고 다섯 명이 다쳤는데요. 다친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상태가 위중하다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페이스북에서 탈퇴하자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에 최근 이 페이스북을 삭제하라는 이름을 단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습니다. 해시태그라 그러면 트위터에서 주고받을 글의 주제를 뜻하죠. 아, 이런 가운데 메시지 앱인 왓치 앱을 만들었던 브라이언 액튼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 해시태그를 인용하고 이제 때가 됐다면서 페이스북 거부 움직임에 호응하고 나서서 화제인데요. 액튼 씨는 지난 2014년에 왓치 앱을 페이스북에 매각한 뒤에 페이스북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퇴사한 사람이라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페이스북을 삭제하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한 건 최근 불거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페이스북에서 5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승인 없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이게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그리고 영국 가디언지 보도로 알려진 건데요. 페이스북 이용자들 정보가 이 트럼프 진영을 위해 일한 회사에 몰래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논란이 된 회사가 영국 런던에 본부가 있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지난 미국 대선 기간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진영에 맞춤형 유권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회사가 문제가 된 정보를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
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인 알렉산드르 코건 교수가 자신이 만든 페이스북 용용 앱인 This is your digital life를 통해서 확보한 정보를 돈을 주고 사들인 겁니다.
예, 이 페이스북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있는 앱을 쓰려면 자기 개인정보를 쓰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자기 정보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도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코건고 교수가 만든 앱은 이런 식으로 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논란에 대한 페이스북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페이스북이 잘못한 게 없다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가 않자 연방의회가 페이스북 측에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 증언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21일에는 연방무역위원회 FTC가 이 사건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죠.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전한 내용인데요. FTC가 페이스북이 관련법을 어겼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FTC라고 그러면 독점이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미국 연방 기관입니다.
네, 이 페이스북이 과거에도 이 FTC의 제재를 받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이었죠. 당시 페이스북이 이번처럼 이 개인정보를 승인 없이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당시에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조사가 마무리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번 조사 결과 페이스북이 다시 약속을 어긴 걸로 드러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페이스북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또 다른 건으로 한참 또 비난의 표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페이스북 같은 SNS를 중심으로 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걸로 드러났는데 여기에 늑장 대처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건으로 페이스북 고위 경영자들이 의회에 나가서 증언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예, 이 당시에 특히 이 마크 저커버그 CEO의 비난이 쏟아졌었는데 이번 논란으로 저커버그 CEO가 다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군요.
맞습니다. 당시에 이 저커버그 CEO가 직접 나서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태에 관해서 계속 침묵하던 이 저커버그 씨가 21일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
저커버그 CEO는 이용자 정보 관리에 실수가 있었다고 사과했고요. 불량 앱들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이번 논란 탓에 페이스북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등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가 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저커버그 CEO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당신의 연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레이첼 야마가타의 Be Be Your Love 들어보시죠.
If I could take you away Pretend I was queen What would you say? Would you think I unread? Cause everybody's got the way I should feel
Yeah.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세계의 육아의 혁명을 불러온 의사 벤자민 스포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기의 탄생은 신비롭고 감격이고 은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모들은 태어난 이 아기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은가 하는 큰 숙제를 안게 되죠. 여기에 혁명적인 답을 제시한 분이 바로 소아과 의사였던 벤자민 스포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 스포크 박사의 저서가 나오기 전까지 미국 부모들은 주로 어떤 지침서를 육아에 활용했을까요?
이 스포크 박사의 책이 나오기 전에는 가장 많이 읽힌 육아법 책이 존 B. 왓슨이라는 분이 쓴 신생아와 어린이를 위한 심리적 육아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은 아기의 본능적인 느낌을 거부하는 양육을 하라 이런 것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엄하게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
젖을 먹이는 것도 정해진 시간에만 먹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기들은 조르기 잘하는 아이들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버릇없는 아이가 된다는 얘기죠.
네.
심지어 부모들은 아이에게 뽀뽀를 해주거나 안아주거나 몸을 만져주며 달래는 것도 자제하라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예. 이 벤자민 스포크는 1946년에 아기와 육아에 대한 상식이란 책을 펴냈는데요. 미국 내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격이 가까운 인기를 끌었을까요?
이 책은 서두에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자녀 양육의 명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스포크 박사는 부모들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본능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아기들이 울 때나 배고플 때 또는 피곤할 때 부모들이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아기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에 딱딱 정해놓고 시간제 수유법을 하지 말고
네.
아기들이 배고플 때 그냥 먹여라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이 아기들은 자신이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 아기들을 껴안아주거나 뽀뽀를 해주라. 그렇게 예뻐해주면 아기들은 더 좋아하고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심리적인 분야, 이 정신분석학적 분야에 깊이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스포크 박사는 의사면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다룰 수 있었을까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스포크 박사의 말을 잠깐 들어보죠.
And actually, anyone who knows Freud reading through baby and child care sees Freud popping up.
스포크 박사는 자신도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다는 필요성 절감하고요. 저명한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였던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연구와 그 결과를 면밀히 공부했다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조언은 거기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1946년에 이 책이 나왔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언론계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했다고 하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인기가 폭발해서요. 1년 동안에 75만 권이나 팔렸습니다. 이 전국의 어머니들로부터 닥터 스포크에게 많은 감사 편지도 쏟아졌고요.
네. 자, 그런데 어머니가 굉장히 엄한 분이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와 형제들을 기를 때 어떤 식으로 했던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가, 이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자신의 육아 이론으로 나왔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스포크 박사는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되돌아보죠. 자, 언제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네, 1903년에 코네티커트주 뉴헤이븐에서 출생했습니다. 6남매의 첫째 아이였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명망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가정 형편은 좋은 편이었죠. 벤자민은 성격이 조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네. 자,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교육도 잘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렸을 때는 매사추세츠 주 앤도버라는 곳에 있는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사립학교에 다녔는데요. 이런 사립학교는 이 중고등학교 과정인데 재력도 있고요.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예.
대학은 명문인 예일대학을 다녔습니다. 뉴 헤이븐에 있는 학교인데 하버드와 함께 미국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는 대학이죠.
네. 자, 그런데 의학을 공부하기로 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벤자민 스포크는 예일대학에 다닐 때 3년 여름을 이 장애 어린이 캠프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여름방학이 되면 그런 장애인 아이들을 모아서 여름 캠프에서 교육도 시키고 놀리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예. 아주 많죠.
예.
이 본인은 그 경험 때문에 의과대학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예일의과대학에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뉴욕시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으로 옮겨서 학위는 거기서 받았습니다.
예.
1929년인데요. 반에서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예, 소아과 의사가 된 닥터 스포크는 1933년에 뉴욕시에서 개업을 하고 신생아와 어린이들을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명한 육아법 책은 어떻게 쓰게 된 건가요?
이 개업 후에 한 10년 동안 닥터 스포크는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사실들이 기존의 이론에 맞는지 짜맞춰 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던 중에 1943년에 어느 출판사에서 부모들에게 줄 도움말을 책으로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2차 대전 중이었는데요. 스포크 박사도 그때 해군에 들어가서 복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복무 기간 동안에 2년 동안 밤을 새워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첫 해에는 인기를 끌지 못하다가 결국은 엄청난 관심을 모으게 된 거죠.
네. 이 1950년대에 닥터 스포크는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이 다른 책도 몇 권 쓰고요. 여러 잡지에도 기고를 했습니다. 텔레비전도 많이 출연을 했죠.
And he is here today. Would you welcome Dr. Benjamin Spock? You must have been a big baby. Yes. You're a very tall gentleman. I was this tall by 12.
대학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모들을 상대로 강의도 했죠.
네. 자, 스포크 박사는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치에도 뛰어들었다고요.
네, 1960년대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을 때 그때는 상원의원이었죠. 선거운동을 했을 때
예.
케네디 지지운동을 벌였는데요. 재클린 케네디 여사와 함께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을 펴기도 했죠.
I wondered perhaps you'd tell me some of the issues that you think are the most important in this campaign.
The one that has me most steamed up is.
닥터 스포크는 구설수에도 오르고 비난도 받고 교도소에도 갈 뻔한 사건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닥터 스포크는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그룹에도 가담을 했고요. 월남전 반대 데모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에는 미군 입대를 기피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이런 이유로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항소를 해서 면제가 되기는 했지만요. 이 법적 투쟁 때문에 돈이 무척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막 대놓고 비난까지 했다면서요.
네, 이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은 월남전, 민권운동, 히피 문화 등이 뒤얽힌 아주 혼란기였습니다.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체제에 반항하는 물결이 일었고요. 병역을 기피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같은 현상이 스포크의 육아법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
당시 미국의 한 종교적 사상가는 스포크를 방종의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1972년에는 군소정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까지 했는데 떨어졌다고 하고요.
네.
자, 그러면서도 스포크 박사는 자신의 저서를 계속 수정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변하기 때문에 스포크 박사도 수정을 해야 할 필요를 느꼈죠. 일생 동안 계속해서 육아법을 개정을 해나갔는데요. 2004년에는 제8판이 출판이 됐습니다.
예.
여기에는 영양, 신체장애 및 이 행태에 대한 최신 의학 소식이 들어있고요.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 타가소, 외짝 부모,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한쪽만 있는 경우,
네.
심지어는 이 동성 부부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이런 그 사회적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이 닥터 스포크의 아기와 육아에 대한 상식은 출판된 이래 5천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39개 언어로도 번역이 돼서 세계적인 육아 지침서가 됐죠.
이 벤자민 스포크 박사는 1998년에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많은 학설이나 육아서들이 나왔지만 스포크 박사의 조언들은 여전히 어린이들과 부모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육아의 혁명을 불러온 소아과 의사 벤자민 스포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주변에 꼭 짜증나게 하는 사람 한 명씩 있죠? 이렇게 짜증나게 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To piss off. To piss off. To piss off. To piss off. To piss off는 누군가를 화나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It pisses me off when people lie to me. 사람들의 거짓말은 날 화나게 해. I love my cat, but he pisses me off sometimes. 우리 고양이가 정말 좋지만 가끔은 날 짜증나게 해. My professor gets pissed off when students are late to class. 우리 교수님은 학생들이 수업에 늦으면 화를 내셔. I'm pissed that I missed my flight. 비행기를 놓쳐서 너무 화가 나. 오늘 표현들 복습해 볼까요? It pisses me off when people lie to me. I love my cat, but he pisses me off sometimes. My professor gets pissed off when students are late to class. I'm pissed that I missed my flight. 오늘은 to piss off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3월 25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새벽 방송은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32년 3월 22일 오늘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괴테가 8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749년 독일 중부에 있는 헤센주의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태어난 괴테는 어렸을 적부터 문학과 과학,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후 독일 명문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괴테는 25살 때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발표합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주인공인 베르테르의 사랑과 절망, 고뇌 등을 담고 있는 편지체 소설로 주인공 베르테르가 친구의 연인을 사랑하게 되자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소설은 특히 친구의 약혼 여인 샤를로테를 사랑했던 괴테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발표되자마자 문학계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유럽 여러 지역에서는 소설 속 주인공 베르테르를 흉내내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소설은 유럽 여러 지역에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괴테는 이외에도 파우스트, 헤르만과 도로테아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해 문학계에서 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시인으로 또한 정치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괴테. 그는 1832년 오늘 8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93년 3월 22일 오늘 세계 각국에서 제1회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 해 전인 1992년 국제연합위원회는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환경개발회의에서 매년 3월 22일 오늘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각국의 수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부족 현상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은 매년 오늘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세계 물 포럼, 세계 물 엑스포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oday is World Water Day.
And UNICEF is asking New Yorkers to remember those around the world without.
One of the contrasts that we're trying to make is the fact that people.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미국에서 개최된 한 행사에 참가한 시민은 아프리카 지역의 물 부족 상황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행사에 참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유엔의 이 같은 취지에 호응해 1995년부터 매년 오늘을 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